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하나 맞춰볼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미국 중서부의 북유럽 사람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네, 뭐 눈 덮인 평원이나 아주 두꺼운 스웨터 이런 거 말씀이시죠?
아, 맞아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고향처럼 추운 곳을 좋아해서 미네소타나 다코타 같은 곳에 자리 잡았겠지?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낭만적인 신화이긴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를 보면요. 그 신화가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에 나온 최신 연구 보고서 미국의 스캔디나비아계 이민과 정착이라는 자료잖아요. 이게 과거 역사 기록이랑 가장 최신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미국 지역사회 조사, 그러니까 그 ACS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그 단순한 기후 선호도 같은 이야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 자본이나 연방정부의 토지 정책, 인종화된 시민권, 그리고 막 현대의 알고리즘 뺨치는 그 정교한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진짜 역사를 파헤쳐보는 거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이주가 막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낭만적인 모험, 이런 건 절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주했는지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들을 고향에서 사실상 쫓아낸 강력한 송출 압력부터 봐야 하거든요. 19세기 중반에 북유럽 농촌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압력솥이었습니다.
압력솥이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나 보네요.
네, 사망률은 떨어지는데 인구는 급증했으니까요. 근데 당장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특히 노르웨이 상황이 진짜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그 후스만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아주 방대하게 존재했거든요.
잠깐만요. 후스만이라면 약간 우리나라의 소장농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요?
소장농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소장농이나 아예 땅이 없는 농업 노동자에 더 가까웠죠. 이 사람들은 지주의 땅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사는 대신에 지주가 부르면 언제든 가서 노동력을 바쳐야 했어요.
와, 자기 땅을 갖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뭐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조차 극도로 제한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막 산업화까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농촌 수공업마저 붕괴해버리니까 고용 불안정이 정말 크게 달한 거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군요. 근데 하필 또 그 타이밍에 미국이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당기잖아요. 자료 보니까 1862년에 홈스테드법이라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서부를 개척하려고 공공토지 160에이커, 그러니까 대략 20만 평에 달하는 땅을 사실상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딱 5년만 거기서 거주하고 경작하면 내 땅이 되는 거였죠.
20만 평이요? 고향에서는 오두막 하나 지을 땅도 없던 후스만 계층한테 20만 평이라니, 이건 뭐 기적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륙횡단 철도를 깔던 철도 회사들도 정부한테 무상으로 받은 그 철도 주변 알짜배기 땅들을 이민자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저기요, 제가 이 자료 읽다가 정말 충격적인 모순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 기회의 빈 땅이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예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가구까지 싹 다 완비된 무료주택을 준다고 해서 이민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연방정부가 원래 거기 살던 주민들을 군대로 강제로 쫓아낸 직후에 집이었던 거잖아요. 벽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그 다코타나 미네소타의 기름진 농지들이 원래는 다코타 부족이나 오지베 부족 같은 원주민들의 조약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은 거군요.
네. 1862년에 일어난 미국 다코타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원주민들을 강제로 보호구역으로 몰아낸 폭력적인 추방이 있었죠. 이런 피 흘리는 강제 이주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이 시장에 편입된 겁니다.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이민자 계획만 놓고 보면 고향에서는 억압받는 약자였는데 미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연방정부의 그 정착 식민주의 정책의 수혜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개인은 가난했을지 몰라도 구조적으로는 연방정부의 군사력과 강제 이주 정책 덕분에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애초에 그 폭력적인 박탈이 없었다면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이 거기에 정착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향의 약자가 바다를 건너자마자 새로운 대륙의 지배계층으로 편입되는 이 역설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근데요,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정확히 어디로 갈지를 도대체 어떻게 정한 건가요? 무작정 마차 타고 간 건 아니었을 텐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그 정착지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연쇄 이주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객관적으로 토질이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고요?
철저하게 경로 의존적인 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걸어간 발자국을 그냥 그대로 밟고 따라간 거죠. 고향 마을에서 먼저 떠나서 미국에 자리 잡은 가족이나 이웃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일자리가 많다, 땅이 좋다, 이런 정보와 함께 아주 결정적인 물건을 하나 같이 보냅니다.
결정적인 물건이요? 그게 뭐죠?
바로 선표, 즉 미리 결제해둔 승선권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냥 여기 좋으니까 와라,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배표를 사서 편지에 동봉했다고요? 이건 뭐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초대장이네요.
그렇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그 표만 있으면 배를 탈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연쇄 이주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주로 퀘벡이나 뉴욕으로 들어와서 오대호를 거쳐 시카고나 밀워키 쪽으로 향하는 루트가 만들어졌죠.
시카고 쪽이 중서부로 들어가는 일종의 관문 같은 거였군요.
네, 거기가 일자리를 구하는 일종의 병목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르웨이어나 스웨덴어 같은 민족 언어로 발행되는 신문, 그리고 루터 교회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신문은 취업 정보랑 기차 시간표를 알려주고 교인은 네트워크를 제공한 거죠.
아, 그래서 결국 특정 카운티 전체가 노르웨이의 어떤 특정 마을 출신들로만 싹 다 채워지는 그런 마을 단위의 이식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합리적인 반론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렇게 고향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자신들 언어로 된 신문만 읽고 또 자기들만의 교회를 다녔다면요. 당연히 초기에는 엄청 도움을 받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완전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연쇄 이주가 사실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처음 도착했을 때 당장 일자리 구해주고 보증서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초기 정착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니까요.
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야 100번 낫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점도 명확했습니다. 영어 습득을 현저하게 늦췄고 타민족과의 교류를 막아서 동화 과정을 아주 지연시켰거든요. 게다가 이 내부 사회 통제가 정말 숨막힐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아, 커뮤니티 안에서 엇나가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나요?
맞아요. 특히 농촌 지역은 교회랑 친족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보니까 공동체 규범을 어기면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매장당하기 십상이었죠.
생존의 방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을 가두는 울타리이기도 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묶어서 스칸디나비아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출신국에 따라서 이 이주 패턴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출신국에 따라 그린 미국 지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노르웨이계를 보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농촌 지향적이었어요. 미네소타나 위스콘신 평원에 자리 잡고 밀농사나 낙농업에 집중했죠.
아까 말씀하신 그 강력한 루터교 네트워크가 중심을 꽉 잡아준 거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북서부 워싱턴주나 알래스카까지도 진출했는데요. 그쪽 자연환경이 노르웨이의 피오르 해안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서 하던 어업이나 벌목 기술을 그대로 수변 경제에 써먹을 수 있었던 거죠.
와, 자연환경을 따라 이동한 거네요. 그럼 스웨덴 계는요? 자료 보니까 이민 규모로는 이쪽이 제일 컸다고 하던데요.
스웨덴 계는 대규모 이주였는데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촌 지역에 대규모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했지만 노르웨이지랑 다르게 도시지역 제조업이나 기계산업으로 엄청나게 빨리 진출했어요.
아, 도심으로도 많이 갔군요. 시카고 같은 곳이요.
맞습니다. 시카고나 미니애폴리스 같은 19세기 후반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도시에서 가구, 건설, 기계공업의 주축이 됐죠. 스웨덴에서 이미 초기 산업화를 겪고 기술을 익힌 노동자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농촌에만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근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바로 덴마크계입니다. 아니, 덴마크계는 규모도 작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갑자기 유타주요? 그 척박한 사막이 있는 유타주로 집단 이주를 했다고요?
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덴마크계 사례는요, 종교적 신념이 지리적 분포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타주면 모르몬교의 본거지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덴마크에서 미국의 모르몬교,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종한 덴마크인들이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나 고향과 비슷한 기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럼 오직 신앙 때문에 그 사막으로 간 건가요?
네,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인 시온, 즉 유타주로 가는 게 지상과제였던 거죠. 경제적 합리성을 완전히 초월해서 샌피트 카운티 같은 곳에 자기들만의 강력한 독자적 공동체를 형성해버린 겁니다.
와, 종교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비옥한 평원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쫓아갔다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세 그룹이 결국 미국에서 엄청나게 자리를 잘 잡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공했잖아요. 흔히들 그냥 북유럽 사람들이 워낙 근면성실해서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거대한 제도적 인프라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 같은 막강한 조직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교의 역사를 보면 진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러니요? 교회가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도와준 게 아닌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문제나 뭐 예배를 영어로 할지 모국어로 할지 이런 걸 두고 내부에서 엄청나게 분열하고 진짜 매일같이 싸웠어요.
네. 아니, 타지에서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의 발판이 된 거죠?
그 분열이 역설적이게도 제도적 인프라의 군비 경쟁을 촉발했거든요. 파벌이 갈라질 때마다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쪽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더 큰 병원을 짓고 더 좋은 신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면서 경쟁적으로 조직을 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짓눌러 이기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커뮤니티 전체를 떠받치는 수많은 대학이랑 병원, 출판사 같은 거대한 안전망이 쫙 깔려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갈등이 파괴가 아니라 엄청난 기관 설립 에너지로 승화된 거죠. 근데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 19세기 미국의 거대한 인종지형도와 연결해 본다면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가장 중요한 요인, 인종적인 백인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은 영어를 못한다거나 촌스럽다고 약간 무시나 조롱은 당했을지언정 법적으로는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백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무시는 당했지만 법적으로 막힌 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군요.
네, 그 법적 지위 덕분에 아무런 장애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귀화해서 투표권을 얻고 토지를 소유하고 구조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죠. 보고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공화당부터 급진적인 사회당까지 되게 다양하게 정치활동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자료에서 봤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능동적인 정치 참여 자체가 그들이 인종적 장벽 없이 쉽게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 지점이 핵심이네요.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의 성공이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인 건 맞지만 애초에 다른 소수 인종들은 참가할 수조차 없는 아주 유리하게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뛰었던 셈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좀 빠져나와서 2026 오늘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최신 2020년부터 2024년 ACS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인구 1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숫자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절대 규모랑 인구 대비 비율의 차이가 확연하죠.
맞습니다. 수치의 이면의 의미를 봐야 하는데요. 절대 규모, 즉 인구수 자체로만 보면 미네소타가 무려 11만 건 응답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근데 주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1위가 노스다코타예요. 무려 24.4%나 됩니다.
와, 24.4%면 노스다코타에서는 길 가다 마주치는 4명 중 1명이 스칸디나비아계 후손이라는 거네요. 진짜 대란한 밀집도네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절대 규모 2위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거의 90만 명이나 되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은 1.9%밖에 안 돼요. 이건 19세기 역사적 정착이라기보다는 20세기 이후에 날씨 좋고 일자리 많은 곳으로 이동한
미국의 현대적인 국내 이주 패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하, 역사가 아니라 현대의 경제적 이동이군요. 유타주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덴마크계 개종자들이요?
유타주도 비율로 보면 8.8%로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덴마크계의 집중적인 역사적 정착 영향이 지금까지도 수치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네소타 쪽에 가면 으깬감자의 그 루테피스크 같은 전통 생선 요리도 먹고 스웨덴 미트볼 팔고 이런 북유럽 축제가 크게 열리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진짜 매일매일의 일상인 건가요?
아닙니다. 1세대 이민자들한테 모국어를 쓰고 끼리끼리 뭉치는 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이었거든요. 근데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어를 쓰고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이제 선택 가능한 유산, 즉 상징적인 정체성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상징적인 정체성이요?
네. 매일 먹고 쓰는 일상이 아니라 주말에 민족 축제 가서 뽐내거나 랜드마크 브랜딩처럼 즐기는 하나의 여가적인 유산이 된 거죠. 과거에 치열했던 생존 언어가 이제는 매력적인 지역 관광 상품으로 재구성된 겁니다.
조상들의 피눈물 나는 생존 도구가 후손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적 훈장이자 축제가 되었다는 게 참 묘한 감동을 주네요. 자, 오늘 우리는 단신이 철도, 자본, 연쇄 이주의 네트워크, 제도적 인프라, 그리고 인종적 혜택이라는 이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단면적인 이민사를 아주 입체적인 역사로 바꿔놓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단순히 기후나 민족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었죠.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해 보실 만한 신선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미네소타와 같은 핵심 스칸디나비아 문화권에요. 최근 소말리아나 몽족, 라틴계 같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아주 역동적인 다문화 지역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인구 지형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죠.
그렇다면요, 100년 전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협동조합 만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자기들만의 문화를 미국 사회의 시스템으로 안착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들도 정확히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훗날 미네소타 정체성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연 100년 뒤의 미네소타다움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이민자가 밟았던 그 구조적인 발자취를 지금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어떻게 변형하고 또 반복해 나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정말 역사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아주 단단하게 채워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또 다른 훌륭한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